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이벤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요단 광야에서 세례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의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 생활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의 광야,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일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거죠.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출애굽 세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광야를 지날 때 가졌던 그 불순종, 무슨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거, 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기타 등등의 그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광야 출애굽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은 패턴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우상 숭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때는 극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 왕 시대. 그 외에 이제 종교개혁을 좀 시도한 경우가 있었지만 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완전 실패였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불순종을 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비해서 대조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비와 순종과 희생으로 자신의 광야를 출발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침례 사건이 시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전적인 순종과 희생과 겸비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기 주심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겠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내렸다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이제 성령을 내리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을 내리시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클라이막스예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큰 이벤트로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1장 1절의 선포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진술을 보면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같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같은 그 현상이 만약 문자적인 표현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좀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뭐 뭘 보고 하늘이 열렸다 그럴까? 뭐 구멍이 뿡 떨어졌다는 뜻일까? 뭐 구름이 다 없어졌다는 뜻일까? 구름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뭐 이런 걸 좀 어려움이 있어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는 것도 평상시에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진술을 할 때, 그것을 수술을 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그 그림으로 상징으로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일 경우에는 문자들의 것을 표현하면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사건이 지닌 의미를 현재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아이디어나 개념과 그 수술 방법을 이렇게 차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용해서 이제면 표현하게 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했는데 그 왜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뭐 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하늘이 갈라졌다. 원하던데 그 왜냐면 구약행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짧은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사건에 예수의 침례 사건에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4장 1절인데 차 있었으면은 64장 1절 이사야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예. 그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원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이렇게 이를테면 커튼처럼 이렇게 올리시든지 혹은 막 찢든지 해서 그것을 열어보시고 강림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방 국가들을 다 물리치시고 만국의 이 서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한다는 표현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실제로 과거에 강림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보이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이 산이 근처라도 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심판에 위협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빨래하고 이쯤은 뭐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도덕적으로 상갈 일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모세만이 혼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시작되거든요. 20장에서 이제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 이후로 쭉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사항이 세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와 같은 이미지와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항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처럼 그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오셔서 그 같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해서 내려오셨고 그때는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무서움에 비해서 지금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온성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뭐 그게 해본다 상징적인 게 옷을 좀 빠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들과 일치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비할 때 시내산은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테면은 요단 광야에서 강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신 거라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적군들 다 무찌르시고 심판하셔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계시해달라고 탄원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측면이 이번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림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다시 이제 강림하시는 최종 강림에서 그때 심판하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다 징벌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특별히 뭐 강림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삼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성삼이 하나님이 다 같이 인부월부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라 한 그 간절한 탄원의 기도가 여기서 지금 실행이 됐다. 현실이 됐다 그 말이죠.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헌신을 받아주셨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는 것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닫혀버려서 지금 이게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커튼이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닫혔던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신 거죠. 가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구주로서 강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또 강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에게 내가 성령을 부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시대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2의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고 제2의 출애굽, 또 다시 그 다음에 같은 의미지만 바벨론, 출바벨론의 그 제2의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는 인도자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 출발시키는 또 하나의 출애굽에 의해서 궁극적인 출애굽의 본뜻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이 새로운 체급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들의 출애굽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서 응답이 돼, 진정한 의미에서 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아마 비둘기는 상징인데 그것은 뭐 평화 또 뭐 순결 혹은 뭐 순종 뭐 이런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고 순종하시고 또 뭐 겸비하시고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죠. 물론 예수님의 성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할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침례 사건의 이벤트를 충분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침례 사건은 새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제2의 출애굽이에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강림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제2의 창조 역사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서 다시 구약병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에서 비둘기 같은 이런 새, 이 날짐승에 비교해서 언급한 그런 기사가 어디 있냐. 쉽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이제 방주 속에 있다가 이제 물이 다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로 세상이 이제 뭐 이제 살 만한 곳인가 아닌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완전 돌다 그냥 돌아왔죠.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부리에 잎사귀를 물고 왔죠. 그럼 생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홍수로 인해서 죽어버린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 창조의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한 가운데 질서가 없고 아직까지 뭐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어떻게 운행했다 그랬죠. 운행하는 이게 영어로 말하는 허브링 한다고 뭐 허브크라프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치? 운행하는 이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비둘기같이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다니신다 이거죠. 그걸 뭘 얘기냐면은 마치 큰 새처럼 형체가 없는 상태를 운행하시면서 창조사회를 하신다는 거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에도 비둘기가 부리에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창조, 새 생명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창출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포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와서 새롭게 진지하게 결정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충만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잘못 들은 환청이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들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뭐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런 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뭐 별로 그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저자가 그냥 만들어서 쓰는 그게 아니고 구약 시대의 그런 배경을 안고서 그때 썼던 표현을 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배경과 문명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머릿속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다가 연결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그걸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그거거든요. 시편 2편 7편하고 이사야 42편 1절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42편 1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세례 침례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 핵심이 두 갈래예요. 하나는 시편 2편 7편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영원하신 아들로서 하나님 왕국을 출발시킨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바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42편 1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42편 1절을 구약 배경으로 끌어왔느냐? 그러면 지금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구속, 자신의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예수는 바로 고난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 버렸어요. 이사야서 42편 1절은 42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체 그 테두리 문명이 뭐냐면 다 고난의 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한 것이 그 네 편으로 묶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그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가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는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Servant Songs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아주 그래픽하게 저술을 소설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제가 한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어요. 50편 6편을 말하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 50편 6절이고 52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53편이 바로 나오는데 이걸 뭐 여러분 꼭 뭐 이미 다 읽으셨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항상 더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나 유리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로 보고서 그 앞에서 매 맞고 잡혀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 멸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하는 그 다 본 것처럼 이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러 백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고난의 종, 이게 종의 노래, 이 부분을 떼어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생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이적사로 기대했느냐 그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 내레티브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된 하나님의 공적인 인간이다.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서막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 주의를 우리의 어텐션을 갖다가 잡아뜨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포한 그 실체가 지금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맞닥뜨려서 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이렇게 실제로 전파하게 나기 전에 요단강 이벤트에서 일어난 그 사건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다는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의 특징이 뭐냐?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말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면 소위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이고, 뭐, 그,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되지.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구절들 갖다 끌어대면서, 아이고, 그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고난을 해야 됩니까? 성경 그냥 쭉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자꾸 뭐 표어라 어쩌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신약 믿고 사는 신약교인인데, 아, 왜 자꾸만 구약, 자꾸만 이렇게 인용하시고, 그 뭐 잘 알지도 없고 골치 아프게 그냥 예수님이 대속주라는 거 저 믿습니다. 아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거 그거 믿어요. 뭐 그러면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저 다 그거 다 믿는데요 뭘.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닌데 머리 아프게 더 이상 알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만 커지면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지식 공부가 그렇게 뭐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반응을 할 수가 있고 해요 실제로. 워낙 교인들이 워낙 우리나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혀 받지 않냐고 그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뭘 원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일 잘들이 해주세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고난은 예수님 다 받으셨으니까 뭐 나는 이제부터 형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에 아주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본문을 강의를 하면은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뭐 달나라 얘기인가 싶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강림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의 중요성을 외쳐야 돼요. 산골둠에서 하든지 복잡한 도시에서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작은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지기 쉽죠.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뭐 그런 염려가.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 뒤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커져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기억만 나게 하는 것이지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텅 비어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뭘 깨달았게 하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가 기억나게 해요?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뭐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배우거든요. 머리만 키운 것이 아니라 심령도 키워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기독교에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토전을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다른 불신자들에게 또 단순 인연약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줘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전도 전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 설명 자기는 전혀 못하겠다고. 예수님 믿는데 아유 그런 전부 그런 목사님을 하시고 뭐 그런 뭐, 많이 배운 사람이 할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 뭐 전문가가 돼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적어도 교인이라면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에 대해서 삶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는 게 얘기했었잖아요. 세례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견이 됐다. 나는 그런 구주를 믿는다. 번영신학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번영의 신이 아니다. 정신의 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물론 주관하시지만 경제의 신이 아니다. 만물의 신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고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그 길을 나는 따라가기를 원한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진짜 길이다. 그것이 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근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어 자체가 전혀 잡혀있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져요. 예수 믿고 아,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잘 되고 아, 자식 문제 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다 해결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사 형통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후에 즉시 성령을 받으신 것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드디어 실현이 됐다는 뜻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만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메시아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시기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신 분이신데 성령의 전적인 충만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다시 인정하셔서 부활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작은 주로 본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대중적인 메시아의 기도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치적이고 혹은 민족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마가가 이 글을 썼을 때는 당시 유대인들 뭐 다 이방인들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월절 희생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의 종이죠. 유월절 어린 양 그 목 자르고 피 뽑고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는 유월절 양이라고 지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기대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이어야 된다. 경제적인 회복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느끼고 해방 가운데서 경제가 번성해야 그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일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유를 주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건 세상의 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회복도 우리 개인들의 회복도 예수님의 고난을 잘 이해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그 고난의 주를 그 승리의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가르침을 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교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신주의에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완전히 부패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제 천대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오래오래 참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참으셨는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참 내가 이 말 쓰기 싫은데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것도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죠. 사실은 거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다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액면대로 믿어야 돼요.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아주 높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아주 가장 싫어하잖아요. 자기 시선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탄원하고 간구하고 갖다 바치고 소위 말하는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희생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1세기 유태인들처럼 전적으로 오해하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례 신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쉬워요. 신이 해야 하는 일이란 건 뭐냐? 고작 해야 그저 신도들의 그런 뭐 이것저것 뭐 방세 좀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뭐 자식 뭐 좋은 집 직장가 잘 가고 뭐 좋은 학교 취직하고 뭐 좋은 학교 입학하고 뭐 취직 잘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들을 하죠. 뭐 저 같은 사람 많이 받아요. 90% 이상이 그런 기도 요청들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요청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일용 양식을 구하는 거 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슨 만문신처럼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에 사로잡혀서 그런 의미에서 만세 행통을 믿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신학으로 그런 이런 양식을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은 성경 잘 보지 않죠. 성경 읽어요. 건성으로 읽어요. 그냥 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상하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경의 사상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복음적인 사상에 젖어있지 않은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오해했고 계속 오해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니까 아마 아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세 번씩 통곡포 얘기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길에서 세 번씩 깨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는다. 고난에 죽어서 내가 왔으니까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간다. 세 번씩 경고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깊이 젖어서 예수를 붙잡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처럼 얘기한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만 우리가 힘들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순환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비록 눈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천국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순환을 받고 과연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질고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얼굴이 다 상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다더니 진짜 과연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 부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말이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 한 사람도 그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의 당면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협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을 제외하고는 뭐 제사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지지적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현실 문제를 해결을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 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오늘 할 밤 재워주세요 해도 재워줄 수가 없어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요즘처럼 뭐 관지 높은 관직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었어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원치 않는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만일 아니무수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런 저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죠 합니다만은 만일 그렇게 돼 있으면 자기 당면 문제만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참 구원의 영역에서 자꾸만 멀어져요. 내가 만일 당면 아주 dire desperate한 그런 상황 속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걸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오직 내 삶 편안하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간증만 하면은 대중종교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탈을 합니다. 그리고 얻는 거 없어요. 기독교에서 아주 실망하고 말아요. 고작 해야 아 죽어서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기대에서 그쳐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고작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 그것은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까닭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 그것이야말로 만사형통이에요. 성경적인 만사형통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서 우리의 삶이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담대해지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